서로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예,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공경 잘 하셨지만 정말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구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공의 보좌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울러 부모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오늘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으네요. 한 번 더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 아 이게요, 세상 노래나 세상 소설책이나 세상 영화는요 한 번 보고 나면요 두 번 못 봅니다. 예, 두 번 절대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그냥 들을수록 은혜가 돼. 예, 들을수록 은혜가 돼. 참 감사해.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찬양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꿈을 꾸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 겁니다. 재림하셨는데 성가대 앉은 사람은 다 올라가더래. 흰옷 입고 다 올라가더래. 아니 뭐 우리 집사람이 본 겁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 꿈이니까. 근데 다 올라가더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찬양은 하나님 겁니다. 사람 보고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예. 나머지 분들은 못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험 들지 말고. 예. 오늘 이제 그 어버이 주일 이제 부모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말세, 뭐가 말세인 줄 아세요? 말세의 특징을 성경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좀 보면, 앞에 부분만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말세가 왜 고통스럽냐? 종말세가 왜 고통스럽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야. 자기만 사랑하는 데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돈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부부관계도 무시하고 부모 자식도 무시하고 양심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돈이면 돈 앞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심각한 가장 치명적인 말세 종말의 현상입니다. 부모를 거역.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거는 철륜을 끊는 거야. 철륜을 거부하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가정을 파괴하는 더 적극적인 타락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인 줄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남편과 아내 노릇해가지고 어떻게 자녀가 나옵니까? 여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 노릇하면 어떻게 자녀가 나옵니까? 거기서부터 가정은 여실히 파괴되는 겁니다. 왜 마귀는 마귀 최후의 발악이 가정 파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기본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커지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면 이 땅에 복음화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뭐냐? 동성애가 유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퍼지면. 그리고 기존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거역하게 만들어 싸우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박살내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냐,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차원의 문제고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챕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가 나오죠. 근데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카페드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로 그 말은 무겁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거운데 어느 정도 가장 무거운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무거운 문제다.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런 얘기죠. 경외라는 말이 레위기 19장 3절 썼는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코로 안식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왜 동일선상에 같은 선상에 놓는 줄 아십니까?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부모 공경의 문제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로 인간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이 굉장히 5번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위로 하나님 관계를 여기서 관계가 되어 있고 밑으로 인간관계가 여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공경하는 실제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법의 출발이고 하나님 공경의 출발, 인간 사랑의 출발. 이 5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계명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가 스트롱할 때 이것이 깨지지 않을 때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지 않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이제 구원이 임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구원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세계 모든 이 세계가 가장 종말로 가면서 여러 사회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말도 못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문제 왜 간단하냐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비중 있는 문제가 뭐였었느냐? 가장 무거운 문제가 뭐였었느냐? 부모 공경. 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외국의 침략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로마가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은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덕이 문란해지면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그러면서 스스로 붕괴되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외세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가 썩어서 무너졌는데 뭐예요? 윤리가 썩어서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미국을 보면서 한국 보면서 아니 전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썩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썩어가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가정 파괴는 인류 구원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문제는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윤리 도덕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기서요. 부모, 아버지, 부모 그러면 이 부모는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이 길고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복이 직접 누구와 관계되어서 이것이 확보될 수 있느냐? 부모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서 생명과 복이 확보가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태어났어요. 부모한테 잘해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길고 짧고 길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 축복 아니죠. 길게 살아야 되는데 길게 살아야 돼. 금방 죽지 말고 길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이 있어야 길게 사는 게 복이지 복이 없으면 여러분 길게 사는 게 고통입니다. 복이 없으면. 여러분 복이 없으면 길게 살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길게 사는 살되 대신 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복이 있어야 되는. 근데 이 생명과 복의 문제가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놔버렸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태출 가운데 거기서 생명과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인생을 출발할 때 처음 만나는 관계입니다. 제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또 만납니다. 중간에 헤어졌어도 중간에 잘 안 만나놨어도 처음에 분명히 만나고 마지막에 만납니다. 부모 자식은 반드시 마지막에 만납니다. 제일 처음에 만났고 마지막에 만납니다. 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처음에 만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만날 것도 없고 예. 이 부모와 자식은 우리 생명이 출발할 때 만나고 생명이 끝날 때 만나고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과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는 동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축복 못 받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불행합니다. 죽는 것만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걸 뗄려든 게 분리가 불가능한 세퍼레이션이 불가능한 그런 관계를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과는 뭘로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야 인마 나가 지금 나가 호주에 파버릴게.
호주에 파봐. 여전히 내 자식이지. 12번 파봐. 여전히 내 자식이지. 이 천륜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천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불가능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능한 게 뭔지 불가능한 게 뭔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가 가능한 건지 뭐가 불가능한 건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부모 자녀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네? 생명과 복이 탯줄 모양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 모양. 그런데 부모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뭐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영의 아버지가 나와요. 영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징계를 받더라도 공경했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징계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그의 아들이 아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징계받을 일이 없어. 혼날 일이 없어. 책망받을 일이 없어. 잔소리 들을 일이 없어. 예? 사생자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타치 안 해. 죄송한 얘기입니다. 제 과거 얘기해서.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부다버지 밑에서 컸잖아요. 초등학생 저를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 때리지 않는다. 절대 안 때렸어요. 아버지가 나 안 때렸어요. 절대 안 때렸어요. 절대 안 때리는데 말로 때리는데, 어린 제가 들어도, 어린 제 생각에도 차라리 매를 때리는 게 낫겠다. 이 언어폭력이요. 물리적인 폭력은 며칠 가면 상처가 나요. 근데 언어폭력엔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갑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있습니다. 언어폭력. 언어폭력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데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이 돌겠어요.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언어폭력. 예? 너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 안 때린다 하는데 말로 때리기는 거야. 말로. 그래서 아, 친아버지고 가짜 아버지고 이게 틀린 거구나. 제가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가짜 아버지한테 다른 서름 당해 가지고 집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 만난 거야. 하나님 아버지. 네, 네. 여러분, 이 아버지란 말의 뜻은 아브라, 히브리어로 아브라 그러는데 이 아브라고 하는 뜻인 오리진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오리진. 오리진. 네. 오리진이 뭐예요?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어원, 그 말의 뜻에는 원에는 오리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뭐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서브 오리진입니다. 예, 오리지널 오리진이 아니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동안 아버지야. 근데 이분은 영원히 아버지야. 이분은 조금밖에 나를 책임질 수 없어. 그래, 이분은 모든 걸 책임져. 이분은 내 생명을 주셨지만 내 생명 책임질 수는 없어. 근데 이분은 내 생명 주시면 내 생명을 책임져. 예? 그래서 오리지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서브 오리진이에요. 예? 하나님이 잠깐 동안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서브 오리진은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라는 거야, 이게. 이 직결되어 있는 거, 이게요. 예.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건강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건강한 사람,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건강해야 됩니다. 네, 건강해야 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 아버지 잘 못 섬긴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요, 그렇게 의비도 아버지한테 많이 서름을 당했지만,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언어폭력이 얼마나 사람을 오랫동안 슬프게 울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열몇 살 때 집 나와서 공장도 다니고 별거 다 이런 곳에서 저런 곳에서 많이 해봤는데 참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거는 그 아버지가 믿질 않은 거야. 너무 제가 서름 많이 받고 슬픔 많이 가슴에 못이 베겼는데도 믿질 않아. 그래서 제가요 열몇 살 나서 집 나와서 공장 다니면서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하면서 그 월급 받으면요, 아버지 용돈 보내드렸습니다. 믿질 않아요. 희한하다. 나도 내가 생각해도 희한해. 내가 잘난 거 하나 없는데 나도 속이 별로 안 넓거든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속이 별로 안 넓어 제가. 성격이 좀 지랄 같아 내가. 건드리면 쏘니까 내가. 근데도 희한하게 나를 그렇게 언어폭력으로 괴롭힌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자, 가정을 내팽개친 그 의붓 아버지가 믿질 않은 거야. 꼭 용돈 보내드렸어요. 몇 푼 안 되지만. 저는 그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복 받으라고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저 복 받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복 받으라고.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 잘하세요. 정말 복 받, 정말 복 받아요. 정말 복 받습니다. 예, 정말 복 받아요. 그 아버지가 세 분이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또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참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참 아들. 믿음의 참 아들. 그 참 아들이란 말이 원어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 양자나 서자가 아니고, 양자나 서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예. 믿음으로 낳은 거야. 예. 믿음으로 낳은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은 일만 스승은 많아. 근데 아버지는 적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과 성도가 우리의 성도의 관계가 그저 뭘 가르치시는 분. 목사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성경적인 정확한 관계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4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서요 자기를 예수 만나게 해주신 자기를 구원, 이게 경험해보면 그래요. 경험해보면은 내가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준 목사님이 사실은 아버지처럼 되더라고. 경험해보면. 아버지가 돼요. 실제로.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반드시 목자와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거야. 그냥 무슨 선생님과 학생 관계, 무슨 뭐 세미나 강사 관계, 청중 관계, 무슨 이런 관계는 아니야. 그건 성경적 관계가 아니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안 되니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거기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지. 여러분 호텔은 아무데나 가도 돼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그 호텔은. 근데 우리 집은 반드시 들어와야 돼. 저녁에. 저녁에 해지면 나 자기 집으로 가야 돼. 호텔로 가면 안 돼. 남의 집으로 가면 안 돼. 에? 아침에 자고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루 시작하면서 그 나왔던 그 집, 내 집. 저녁 하루 해가 지면 또 그 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을 때에 누가 보냐? 내가 복인 거야.
아멘.
이런 교회를 호텔 다니듯이, 스토어 다니듯이, 백화점 다니듯이, 음식점 다니듯이, 이 음식점, 저런 음식점, 이 호텔, 저 호텔 간다. 보통 불행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가 구원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내가 복음을 듣게 됐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이 돼요.
아멘.
자식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 믿음의 아버지는 오리진 아버지의 역할과 동시에 서브 오리진 아버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왜? 내가 오리진은 아니잖아요. 오리진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서브 오리진 아버지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이거를 이 믿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리진 아버지 역할도 하면서 서브 자기도 서브지. 나도 서브지만 오리진의 역할을 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로서 확실하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아멘.
건강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하고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 그 아버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수준입니다. 목사님 우습게 하는 사람 하나님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 존경합니다. 제가 경험해보면 알아요. 제가 장로도 해봤고 목사도 해보지만 딱 증명이 돼요 이게. 예?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세 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근데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연습을 하는데, 육신의 아버지, 교회, 가정에서는 육신의 아버지, 교회에서는 믿음의 아버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아버지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할 때 생명이 보장되고 축복이 보장됩니다. 예, 생명보다 축복이 보장돼요. 오래 사셔야죠. 그러나 축복 가운데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 없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 없는 장소라 축복 많은 장소. 같은 장소도 고통스러운 장소, 행복한 장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된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있어요. 받아야 할 것이 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비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를 징계했다. 예, 혼낸 거예요. 잘못하면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친아버지, 친부모님이면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고깝게 듣지 않습니다. 고깝게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의붓 아버지면 말하는 것들이 전부 고깝게 들립니다. 곱게 들리질 않습니다. 곱게 들리지 않으니까 삐딱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래 자녀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안다고 하면 그분의 모든 권면, 경계하는 거, 위로, 책망 달갑게 받아야죠. 예, 달갑게 받아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때립니다. 왜?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면 그는 버린 자식이요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 하나님이 날 때린다. 그건 뭐의 증거예요? 아, 나를 친 자식 맞구나 이게. 예? 징계받을 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셔야죠. 예, 감사하셔야죠. 도망가지 말고 더 달라붙어야죠. 어부 자식은요 때리면 도망갑니다. 근데 친자식은 달라붙습니다. 예, 달라붙어요. 막 더 때리는데도 더 달라붙어. 근데 의도운 자식은 도망가 버립니다. 에라이, 그러면 그렇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해야 할 것이 있어. 뭐냐면, 오늘 그 뒤에 빌립보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그 가진 연단을 속에서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조금 봉사한 게 아니라 희생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부모님이시면, 아버지면, 여러분, 희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고생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정말 수고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브리스글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네,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평신도 때 목사님이 하루 불러드니 뭐 제가 다 울고 먹은 간증인데 딱 불러드니 헌금 1억 더 하라는 거예요. 헌금 1억을 더 해래. 여러분, 헌금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나를 얼마나 나를 가깝게 여기셨으면 불러서 헌금을 하라고 할까? 얼마나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제가 믿고 헌금 하라고 할 정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정 다 아니까 지나치게 요구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집에다 뭐 은행집이고 뭐 차도 월부지, 집도 월부지, 뭐. 뭐 내놓고 뭐 있어. 가서 뭐 11조나 받으러 가면 갈까. 앞으로 11조도 내가 받으러 가볼까 생각해, 그래. 응. 저기 상봉동에 가면, 상계동에 가면 삼락장로교회가 있어. 예, 그 목사님 이름이, 김조 목사님이에요. 김조 목사님인데 그분이 웃겨. 개척할 때부터 11조를 받으러 댕겼어. 예, 저 세무서원에 세금 받으러 댕기듯이 월급 날짜 딱 기록해놨다가 딱 그날 가서 월급 날 딱 퇴근 시간을 맞춰 기다렸다가 내놔 11조. 대한민국 11조 거두러 댕긴 목사님 그분 하는 거야. 김조 목사 한 분일까. 근데요 지금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충성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래. 안 그런 사람들은 다 들락날락 다 하는데 그 사람도 굳세어라 굶순하고 자기 자리 지키고 충성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흉내내보려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번 11조 거들어 댕겨볼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뻔히 나 알아. 뭐 대부분 다 하니까는 안 바빠. 다 대부분 다 하니까 몇 사람만 안 하니까 이제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 되니까 뭐 시간은 뭐 크게 뭐 시간 바쁠 일은 없을 것 같아. 아유, 목사님 그렇게 와 저한테 1억을 더 헌금하라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또 한 번은 어느 장로님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제가 이제 재정부장인데 교육부 장로님이 오셔서 교육부 전도사님 식사를 오셨대. 그래서 영순각 들고 온 거야. 얼마니까 12,000원이야. 네. 몇 사람 뭐 전도사님 여러 분하고 같이 식사한 건 줄 알았더니 자기 둘이서 먹은 거야. 그래서 장로님 아니 두 분이 드셨으면 그 장로님 그냥 한턱 쏘셔도 되는데 뭘 그거를 이렇게 청구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돈을 내줄걸. 그 장로쯤 됐으면 그 전도사님 한번 식사 대접하면 안 되냐고 제가 말 대꾸한 게 시비가 돼가지고 그분이 태백 탄광 노조 위원장 출신이거든. 내가 어렸어, 나이도. 어려. 내가 35 장로 됐으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재정부장 다야? 너 다 헤쳐먹어라, 네가. 그래서 나도, 아니, 장로님이 12,000원을 청구하는 장로님, 그리고 아무 대짜고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장로님, 이게 장로입니까? 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합니다. 딱 놓고 나왔어. 그 인간 나 다시는 안 본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6시 반쯤 됐어. 그날 나 열받아서 새벽에도 안 나갔어. 우리 아파트 문이 부서지는 거야. 아파트 문이 부서져. 쾅쾅쾅 6시 반인데 그냥 잠옷바람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거 집달리가 왔나 하고서 나가 보니까 목사님이 쳐들어오신 거야. 앉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나하고 파자마 바람으로 잠을 이렇게 끌고 마루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참을 퍼보시는 거야. 응? 장로가 돼가지고 그게 막탕 그렇게 이 부분이거든. 막탕 그런 소리하고 그럼 응? 하면 되냐고. 그러면 나한테 찾아서 목사님 이런 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그거 싸먹는 게 그게 되냐고 교회 시끄럽게? 아,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잠결에 그냥 잠이 다 깨가지고. 근데 그렇게 무지하게 혼나면서 제 마음에 막 기쁜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하, 목사님이 날 정말 아들처럼, 나이도 그렇게 차이가 나. 물론 아들뻘이야. 아들뻘이야. 딱 아들뻘인데, 이야, 기쁜 거 있죠? 예, 엄청나게 혼나면서도 엄청나게 기쁜 거야. 이제 예,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12,000원 줄게요. 아이고, 나도 그때 안 죽어가지고 집 바친 장로님 때문에 성질 바친 장로가 없대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줄게. 내 돈 줄게. 내가 내 직업 꺼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야, 그 목사님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막 이렇게 혼내니까 참 기쁜 거야. 여러분, 목사님 성도 눈치 살살 보고, 성도는 목사님 눈치 살살 보고,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의를 갖추는 건 갖춰야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의를 안 갖추란 말이 아니라, 눈치 슬슬 보는 그런 수준의 신앙사는 이런 비극입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딱 불러서 혼낼 수 있어야 되고,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어? 안식도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혼낼 수 있어야 되거든. 왜 새벽 기도 안 와? 장로 할 거야 말 거야? 권사 할 거야 말 거야? 뭐 이렇게 혼낼 수 있어야 되거든. 일어나봐 안 장로. 새벽 기도 안 나왔지? 일어나봐. 이 장로 새벽 기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저쪽 새교회 가면 앞으로 어떻게 앉으려면 앞에 맨 앞에 장로 부부 그 다음에 안수집사 부부 거기서 이렇게 줄을 앉히려고 그래. 그래 내가 파악하기 쉽잖아.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너 왔나 안 왔나 이게 헷갈리니까 맨 앞줄부터 장로 자리, 안수집사 자리, 권사 자리. 아, 진짜 내가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딱 정해놓으면 아주 인원 파악하기 딱 좋은 거야. 딱 보면 아, 누구 안 나왔네.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전화 걸어. 지금 걸어. 지금 걸어. 어디서 빨리 와. 빨리 총알같이 쫓아와.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요, 아비와 자식 관계는 암만 혼내도 그땐 삐져도 금방 풀립니다. 금방 풀립니다. 그때 삐질 수도 있어. 네. 남남 관계는 영원히 삐집니다. 영원히 삐지는 걸 아니까 내 자식이 안 된 성도는 목사가 함부로 혼내진 않아. 그렇다고 함부로 혼내지 않는다고, 아, 이거 내 자식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워낙 인격이 고상해서 안 혼내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인격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제가 저번 날 어느 그 집에 신방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아, 신방 간 게 아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더 다니신 분 아닌데, 얘기는 무슨 일 때문에 자기가 이민 와서 처음에 청소를 하셨대. 생전 안 해보던 청소하면서 얼마나 참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몸도 안 해봤는데 6개월을 자꾸 운전하면서 어? 밤새 송수하고 육고로 여명이 동트는 육고를 달리면서 막 울었대. 근데 자기 와이프가 애들도 끌고 가자고 그러더래. 아 여보 애들까지 왜 고생했지? 아니야. 아이들도 알아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청소를 데리고 가서 청소를 시켰대. 그랬더니 애들이 달라지더래.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달라지더래. 여러분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고생시키셔야 돼요.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쉬셔지 마시고 애들은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고생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다. 부모의 고생을 알아야 자식에게 유익하지. 부모의 고생 모르면 자식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유익한, 왜 사람, 자녀들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부모 고생을 몰라서 그래.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말 안 듣는 거야. 그걸 알면 왜 말을 안 들어? 정말 디모데는요. 자기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수고한 거야, 희생한 거야.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고린도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 아버지가 완벽해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예배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렇게 주님 뜻을 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거를 본받게 하라 이걸 말해요. 그걸 너희가 나를 본받아. 내가 인격적으로 모자란 게 많다. 나 배운 것도 없다. 너에게 잘해준 것도 없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네. 여러분 부모님 완벽한 부모 있어요? 완전한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걸 본받으셔야 돼. 그거를 다른 거 본받지 말고. 천하 인간의 못된 인간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하여준 건 뭐 있어요? 장마 비가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야 돼. 빗속에서 먼지가 나도록 맞아야 돼.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부모님의 그런 태도를 가진다?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야. 내 인생을 짓밟아버리는 거야, 그거는. 부모님의 마음을 짓밟은 게 아니라 나를 짓밟은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있어요?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고민하고 책망할 때 잘 받으시고, 징계받을 때 여러분 시험들지 마시고, 그래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그리고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도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나도 희생해야지. 그리고 어쩌지 내가 본받으려고 해야지. 본받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결정적인 조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이죠. 양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기도 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지금 저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은 영이 되는, 같은 혈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야. 가족도 성령 같이 받아야 가족이지 성령 안 받으면 가족이 아니고. 참 여러분 형제지간도 있잖아요. 성령 안 받은 형제 만나면 말이 안 통합니다. 네, 말이 안 통해. 차라리 우리 교육기 말하는 게 훨씬 잘 통해. 예? 네? 자다가 봉창 긁는 소리하고 동문서 답하고 웃긴 소리. 언니는 뭐 기도만 하면 다냐고 이때 소리하고 웃기지도 않아요. 성령 안 받으니까 꼴불견이요. 예? 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같은 영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나에게도 그 생명이 있는 거야. 진짜 부모 자식이 되는 거야. 진짜 부모 자식이 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여행이 끝나면 이 세상 모든 여행이 끝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예? 같은 영 같은 생명 아닌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언젠가 한번 봤던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블록이요. 자, 진짜로 프로젝트 필요. 아, 보려면 하고 와서 보려고 볼게 좋아. 보시면 뭐 또 무슨 보시는 거 있어요? 야, 진짜 미노트 세대.
이 세상 가장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
언젠가도 보셨던 영상인데 체코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실화로 그래서 좀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희생시키시고 우리 살리신 거죠. 우리 살리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효도 잘하는 것이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삶의 행복과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알면 정말 축복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향한 그 사랑과 공경이 부모님의 공경으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이러한 부모님 공경하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손만대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고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